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른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세례식 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 언급되어지고 동의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나의 예식의 한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하며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누구신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에 하기 전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어요. 불체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람이 상상을 할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고치셨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그 기적 이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의 수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국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주요 요점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적의 주요 중심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은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 메시아 같다 뭐 추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드물게.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정도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도 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부활 신앙관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헤롯에 의해서 죽었지만 저가 살아나서 저런 어떤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행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열었던,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이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왜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 신앙,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만연해 있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실력에 통렬하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저런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능력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말라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사실 이 엘리야가 진짜 죽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구였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종용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회개를 종용했던, 회개를 촉구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때로는 징계 메시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보였는지도 몰라요. 전설에는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지간히 전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위대한 선지자 중한 명이었던 에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모세, 이사야, 에스라 등등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런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존경했던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인간의 위대한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 봤지만 그 인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와 동급 정도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거나 선지자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는 그냥 수많은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인식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잘못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고 바로 믿어야만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잘못된 인식은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인식을 고쳐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주된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로 인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고백하고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려 합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그들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까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외에는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 메시아일 거라고 하면서 주 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가라사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의 목적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온전히 인식해야 된다는 이 목적의 질문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뭐 헬라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성경의 대. 대는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엔 but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But what about you?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저 인간으로 국한되고 인간으로 한낱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러한 너희들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바로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목적은 제자들이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을 이루는 기본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가라사대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이 Christ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본래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똑같은 동일한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땐 그 목적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왕으로서, 신정 국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란 말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래서 You are the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근데 이 Christ라는 말은 이 메시아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니, 모세 이미 모세 때부터 벌써 말씀하고 계세요.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미가서에도 나왔고 등등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그런 선지서나 그런 모세 율법서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란 말이 단순히 뭐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약에서 기록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것까지 믿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게 뭐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됐습니다, 그것만 믿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 뭐 구약에 예언됐는 그분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이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실 그 목적, 그 뜻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기름 부어서 무리들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기름 부은 자가 된 것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언된 그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자로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분명히 예수님도 동일하게 언급하십니다. 구약에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고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로 오심을 단순히 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이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의 메시아로 기록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그걸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사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아무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과연 하나님 자신일까? 성자 하나님일까까지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점이 도전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고고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확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미국 채널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누가 결혼한 사생아였다. 왜 사생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정녀 사건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과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대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증거하니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완전한 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He is God. At the same time, He is a man. 사람임과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임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결핍되면,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라는 이 의미, 우리의 죄를 건지려고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 요건에서 그것이 미달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 고백은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것을 멋들어지게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서 나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면 신앙 고백을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로 예언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를 졌을 때 죄의식에 시달리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우리 속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께 솔직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삶,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죄의 삶을 받는 그런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을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분께 여러분 고백함으로 해서 참된 자유함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먼저 17절 18절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제가 먼저 또 부연 설명한 다음에 1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서 가장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경험이나 이해나 이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성이나 이해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배후에서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네가 이 구원의 도를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이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근원의 영적인 구원의 출처가 중생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을 이룬 결과가 이 결과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리니 많은 경우에 이 고백을 잘못 이해해서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절에 대한 카톨릭의 이해와 개신교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카톨릭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우리가 그 카톨릭의 견해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반석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이 개인의 위에, 개인의 어떤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카톨릭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 후에 그 베드로의 권리를 계승한 사람은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먼저는 베드로였고 그 후에는 교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초석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고 있느냐면 교황의 무오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미스테이크가 없다. 에러가 없다. 교황의 무오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의 지금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인간이 무오하냐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없고 미스테이크를 범하지 않느냐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오류가 없느냐는 것이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톨릭의 주장, 이 반석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개신교는 반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베드로란 말은 남성 고유명사입니다. 남성 고유명사.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뭐라고 하냐면 페트라, 비슷합니다. 페트라는 여성 일반 명사예요. 여성 일반 명사예요. 뜻도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어떤 반석의 일부분, 작은 돌의 돌덩어리를 의미하고 있고 반석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페트로스고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뒷부분에 언급된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반석입니다. 반석과 반석의 일부분이 지금 의미상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성 고유명사고 하나는 여성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과 앞에 나온 페트로스와 이 반석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여성 일반 명사 이 반석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점 뭐냐면 개신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베드로에게 국한시킨다면 베드로의 어떤 신분이 절대화됩니다. 어떻게 그가 인간이고 허물 많은 죄 많은 그것도 죄를 졌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시험하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그만큼 베드로도 흠이 있고 죄와 허물 많은 그가 어떻게 교회 기초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초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인데 예수님만이 교회 초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맥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교회 초석은 맞아요. 교회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인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베드로만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 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참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참 신앙 고백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베드로와 신앙 고백했던 그런 교회 우리도 연합되어서 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산돌이라는 거예요. Living stone.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spiritual house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참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참된 고백을 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회 구성원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한 자들만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인간 단체, 사회 단체, 한인회로 전락합니다. 한인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한인회, 한인 인간들이 만든 인간 중심적인 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메시아적 그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는, 용서함을 이루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아질 때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라시아라는 헬라어로 뭐라냐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광명의 빛 되신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자가,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생명을, 참 생명을 모르었던 자가 생명을 안고 그 모임을,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But what about you?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형식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아적인 역할과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만 교회는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산타바바 한인장로의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